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저희들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사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빚을 져보신 일이 있어요. 빚쟁이 앞에 빚진 자라는 거는 뭔가 항상 당당하지 않고 떳떳하지 않고 뭔가 갚아야 되고 또 이미 그 빌린 자 빌린 은혜를 입었다 그럴까 그러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자유로우려고 해도 또 1대1로 대등하려고 할래도 그게 잘 안 된 그 심리적인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격이에요. 빚을 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지고는 아주 안절부절 불편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굉장히 어려우면 어떻게 빚을 안 지고 삽니다. 조촐히 살거나 어떻게 하서라도 가진 거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뭐 그 커다란 일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조촐하게 그리고 그 모험하지 않고 살지요. 근데 빚을 얻은 것이 하나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빚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하고도 그게 그냥 내 돈 같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꼭 경제적으로 유능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은 크레딧 카드가 많이 남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론 제도가 잘 돼 있고 하니까 빚을 갖고 사는 것이 뭔가 우리의 그 삶 속에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빚지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사냐? 집을 어떻게 사고 차를 어떻게 사고 현금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뭐 그러고 따지고 들면 저는 그거 갖고 변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빚지지 말라 해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수입이 없는데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됐어요. 근데 미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학비를 낼 거는 없는데 걔네들이 이제 무슨 특화를 그 특별 활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 공을 사야 되고 뭐 음악을 한다 그러면 악기를 빌려야 되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악기 빌리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트럼본을 했는데 트럼본을 빌리면 한 달에 12불을 내야 됐어요. 근데 12불이 아무러면 12불이 없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누군가가 내 주머니에 채워줘서 내가 12불을 못 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그거에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말 나이든 부모님에게 돈 주세요 하고 손 내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 지금은 낼 수 있지만 다음은 낼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23년인가 4년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을 들지를 못하고 쭉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들으면 얼만가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야 된다는 게 제가 그거를 위해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뭐 몇십 불 내는 것이 안 되는 거 아닌데도 그것이 내가 계산이 안 서니까 그거는 제가 한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외국에 나가 있어도 또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대신 누군가가 내줘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조그마한 그 지출이 돈을 벌지 못하는 저에게는 지출 자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정말 빚이에요. 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나가야 되는 계산은 있으니까. 있는 데서 쓰는 거는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달 해야 된다는 건 이거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교회를 이제 빌릴 때 성도가 얼만큼 있고 성금이 얼만큼 있으니까 교회를 빌린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빌리고 그 하는 거는 계속 돈을 내야 됩니다. 집을 론으로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소모품은 망가져도 돈은 내야 돼요. 차를 사서 새 차를 샀는데 얼마 안 돼서 차 사고가 났다. 그래도 그 차 산 론은 내야지요. 우리가 빚을 진다는 것은 부자유스러워지는 것이고 매이는 것이고 그것이 은행이나 뭐 크레딧 회사나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도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거나 어떠한 빚을 가질 때는 우리는 그 사람 앞에는 피하고 싶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빚을 얻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갚아야지 하는 어떠한 그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 쓰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물건을 공용하게 시켰고 모든 재산을 같이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저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자라면서 16살부터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돈을 받아왔을 때 너는 할아버지는 일을 해가지고 온 식구가 살림을 하는데 너는 일을 해서 네 주머니에 차는 거는 이거는 한 가족으로서 맞질 않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가족에 같이 내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버는 것도 다 내놓게 했어요. 그리고 너의 필요한 건 그 내놓은 것보다 몇 배를 할지라도 다 같이 또 쓰는 거니까.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지니까 대학 들어가고 뭐 해서 사회인이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이제 가정을 갖고 사니까 이제 그 가정이 그 아이들이 돌보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한 가족에서 주머니 여러 개 차는 거는 벌써 그 자체가 화목을 깨는 일이요. 그리고 분열하는 거라. 우리는 같이 먹으면 같은 주머니를 갖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다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것 내 거를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재산을 갖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물건을 갖고 같이 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건 하나 같이 쓰고 뭐 치약 하나 같이 쓰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칫솔은 각각 쓴다고 그러고 각각의 가족이 있고요. 각각의 집이 있고 다 그 각각을 사람들이 가장을 갖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다 그냥 공동체로 살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각각 가정이 있고 각각 가족이 있고 그러나 따로 재산을 갖지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모든 100% 하나님께 내놓으면 결국 없는 자도 없고 있는 자도 없이 같이 산다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개념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빚진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는 갚아야지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빚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주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건 그분의 뜻이라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는 내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부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빚이 아닙니다. 선물은 빚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쟁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많이 주시기 원하고 넘치게 주시기 원하지 그 주심에 대해서 내가 널 줬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넌 내 말도 이렇게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조건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빚쟁이로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위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살기를 원하니까 평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갚는 일은 아니에요. 자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갚아야 된다 하면 자꾸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빚이라는 빚진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는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아니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섬기지 아니할 수 없고 인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최철이 들고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거 안 하면 널 벌받아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버릴 거야 그렇게 하시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강권 아니에요. 강권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이렇게 우리가 뉘앙스로 들으면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아니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는 얘기지 억지로가 아니에요. 싫은 마음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삶이라는 거 모든 사람 다 어렵고 나름대로 다 스토리가 있겠지만 제가 요새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이래도냐 저래도냐 계속해서 파도 쳐오듯이 참 사건도 많이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그 해프닝이 일어나고 참 밑도 끝도 없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는 밀려오는 어떠한 문제덩어리 같고요. 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아닌 것들이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오면 아주 처음부터 기절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차례차례 오는데 경황 없이 오니까 그냥 경황 없이 나는 하나님한테 꼭 붙들려만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나를 스쳐서 계속 또 오고 또 흘러가고 또 오고 또 흘러가고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까부르는 그러한 그 영광로 속에 그 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오직 그 은혜로 정말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 것 붙들지 않고 세상 것 두리번거릴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지식을 갖고 어떻게 주판 놓고 그림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이 뭐 웬만해야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에 대한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가 당연한 건데 억지로가 아니고 그 당연함이 내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담담히 그냥 머리 숙이고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한테는 이렇고 왜 지금 이렇고 뭐가 어떻게요? 뭐해요?에 어떤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막 그걸 갖고 기도하고 이건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의 어지러움과 갈등이 결국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준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마음이 붙들어 주시면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면 그냥 문제가 우리를 스쳐가지 우리가 문제에 그냥 왔다 갔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오리 바람이 오고 뭐 폭풍이 오고 그래도 그냥 잠잠히 주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엎드려 있으면 정말 벼락치듯이 천둥치듯이 회오리바람 그 태풍 불듯이 막 요란함을 갖고 여기서 저기서 사방에서 몰려와도 그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죽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져서 편안한 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그 평강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야 불안이 있고요. 또 이게 유지돼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폭풍우 속에 용광로 속에서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평강할 수가 없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어지럽고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정말 정신 차릴 수도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기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천국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내게 역사하신다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래요. 성경은 모든 것 누구든지 이렇게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앞에서 좀 잠잠하라는 말도 돼요. 우리는 가지적인 거 이것저것 다 붙들어서 이 경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빚도 아무에게든지 지지 말래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뭐 자식에게, 이웃에게, 무슨 친구에게, 뭐 어떤 누구에게든지 빚지지 말래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형제들, 저희가 자매가 넷인데요. 절대로 동거래를 하지 않도록 키우셨습니다. 뭐 이자는 고사하고 꿔주고 꿔받고 그 자체를 못하게 하셨어요. 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절대로 돈을 갖고 거래를 하지 않도록 그거는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주면 받는 거지만 안 줘도 괜찮은 거지요. 줄 때는 그냥 주는 거고 받은 자가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거고. 왜? 형제니까.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 화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엄마 밑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냥 그 엄마 아빠의 경제 상태가 그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요. 각기 다, 자기 위치가, 배치가 달라지면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애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내 가정, 내가 번 돈, 내 것이 되면은 형제끼리도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차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열등감이 있고, 여기에서 우월감이 있고, 여기에서 뭐 빌려주고, 뭐 이런, 그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밥상에서 애들이 자랄 때 밥 두 그릇 먹는 거, 한 그릇 먹는 것 같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래도 고만, 저래도 고만인 얘기인데. 그러나, 정말, 집을 갖고 사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차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 하나 갖고 있고, 아니, 버스도 못 타는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서 자랐는데. 우리 교회의 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금반지 낀 사람도 있고, 정말, 오늘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자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거는 해야만 하는 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에게 모자름이 없다.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하면 그건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썩어요. 결국은 벌레가 오고 거기에 도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나눠주는 통로로 살 때 끝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장로님이 그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배워서 남주자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배워서 남주나 하고서 자기 걸로 하는데 배워서 남주자. 그럼 남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도 소견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나라라는 것이 있고 사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함과 그 많은 사람들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택을 입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줄 것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되고 갚아야 된다. 그거는 정말 빚진자의 마음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고 그 사람들 것을 뺏어서라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본도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거는 뭐예요? 이기적이고 나쁜 악한 삶입니다. 나 잘 살라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망해요. 자기 스스로 잘 되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몇 대 가요? 그렇게 안 가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러한 삶은, 그 믿음의 삶은, 그러한 나눔의 삶은 자기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그러한 삶 속에서 얼마나 부요함이 번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한 정말 조그마한 나 하나라는 존재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끌어모으면은 정말 한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고 나는 그냥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나의 가진 것, 나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업적으로 내 영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며 쓰면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말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뭐 입술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콩조각도 나눠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 살자라는 의미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인데, 그럼 사랑의 빛은 저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물론 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아기 하나가 태어나서 태어날 때도 얼마나 엄마가 그 진통에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아요. 그러나 그 엄마 그 아기가 또 보살핌을 받고 자라면서 살면서 인간은 혼자서 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환자 수가 많아요. 병원에서 그 환자를 섬기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환자 수 몇 배 많지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또 널싱홈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환자들이 왕같이 섬김받고 그 섬기는 의사도 참 각양각색의 그 별별 의사가 다 많고 수술실 하나를 가도 얼마나 많은 그 같이 팀이 많고 검사하는 사람 하다못해 청소하고 뭐 물 바꾸고 빨래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환자의 몇 배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섬김을 받아도 환자는 자기 아픈 거 어렵고 병원이 잘해줬니 못해줬니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내 요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돈을 주면은 너무나 당연히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단체에게, 그 사회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내가 남에게 한 거는 왜고, 남이 내게 준 상처는 왜고,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잘못한 거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내게 그 베푼 많은 것들은 우리는 없는 듯이 여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빚지고도 모르는 거죠. 빚지고도 안 갚는 거죠. 빚진 건 갚으라 그랬어요. 이건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 먼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억울해하지 말라요. 내가 왜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뭐야?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하는 그 모든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으라는 얘기. 왜 해야 돼? 나 더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 왜?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했고, 아니, 뿐만 아니라 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받았다. 지금 일본에 남편이 많이 아픈데요. 저는 엄마, 아버지 지금 쓰러지시는데 거기에 그냥 발목이 붙들려서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금방 아버지 쓰러지고 그러고서 계속 지금까지 누워 계시는 이제 거기에서 엄마가 또그 중간에 쓰러지시고 하니까 뛰도박도 못해요. 근데 그 지금 그 속에서 또 일본에 있는 남편이 많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참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또 돕는 자들을 붙이셨어요. 물론 여기서도 저 혼자 엄마 아버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돕는 자들이 계속 하나님이 이어주셔서 연태까지 지금 왔고 또 지금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 있는 남편을 돕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내준 천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을 쭉 보면서 참 그들에게 제가 빚진 마음을 가져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그 아이 넷을 낳고 거기에서 생활한 생활들이 쉽지 않은 외국 생활이었고 쉽지 않은 참 어려움이 많았던 생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런 저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손 한번 잡아주는 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정말 친절을 베푸는 그 한가지 한가지라도 해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 거예요. 일본은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 정책해서 그 착취한 그러한 것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인에게 은혜를 입고 정말 친절을 받은 많은 조선인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일 교포들이 한국 일본에서 차별받고 막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또 일본인들의 친절과 사랑과 섬김도 받은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일본에서 국민학교 그 서학교 6학년 때 한국 그 민단에 사는 웅변대에 나간 일이 있어요. 그래 제가 그 원고를 썼었는데 우리는 일본인들이 지은 그 벼로 그 일본 땅에서 난 논에서 난 그 쌀밥을 먹고 일본 사람들의 수고함 속에서 우린 전기를 켜고 물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36년 전 동안에 그것만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로 이웃에서 일본인들에게 받는 친절을 우리가 그래서 무시하고 그래서 그것은 없는 듯이 할 수 있냐. 우리는 당연히 앉아서 그거를 받기만 해서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부여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피해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대등하게 쓰는 거거든요. 사랑은 율법을 이루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힘껏 하는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애써서 아니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빠져서 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수 삼을 때 연약해서 아무 쓸모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몇 푼 줄 수 있어요. 밥 한 끼 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 내주지 못해요. 그냥 내줬어요. 그 우리의 나의 죄의 죄값을 치르도록 대신 죽여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살릴 거자. 나 살리고자.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중간에서 기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다해서 죽기까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율법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딱 귀결이 되는데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인데 우리는 그 이루어진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구 없어요. 하나님은 요구 없고 오히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너는 죽으려 하지 마라. 너는 그러니까 죄짓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짐지지 말아라. 너는 다시는 사탄의 그 멍에를 메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고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너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거해라. 그걸 헛되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은혜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는 가진 재산 내놓고 너의 시간을 내놓고 뭘 내놓고 뭘 내놓고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비롯돼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살기 위한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한다는 그것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멘.
우리가 거기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살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100%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예요. 그러나 살고 안 사는 거는 우리들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정말 모든 것 감사하고 그것이 뭐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안에 있을 때 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반응 당연히 나타나는 사랑받은 자 그것이 정말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은 은혜로 받은 그 사랑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의 강권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해서 하는 의식적인 게 아니라 사랑이 내게 차고 넘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요. 우리 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같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나 사랑하듯이 남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하래요. 여기에서 이웃은 나하고 근접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애인을 사랑하라가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라 그러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요. 범죄한 그 최초의 카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끼리 살인을 합니다. 형제라는 것이 좋으면 둘도 없는 정말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더불어 사는 친구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형제는 또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이기도 하고 경쟁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자식을 더 여기나에 굉장히 자식들이 민감합니다. 우리 무심코 해도요, 아이들은 다 자기 위주기 때문에 정말 엄마가 자기 부를 때의 목소리와 다른 형제 부를 때 목소리를 애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난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류 모든 그 정말 공동체로 볼 때 그 사람들도 다 형제고 다 이웃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이웃이라는 건 실질적인 우리 각각의 배치에서 있는 그 바로 우리의 가까운 이어진 배치된 그 순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웃을 이웃사촌이라고 다 알았어요. 근데 특히 우리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고 그러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뭐 언어가 안 통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점점 핵가족이 되고 점점 이웃과도 단절이 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활이 됩니다. 근데 이웃이라는 거는 또 옆에 있으니까 허물을 볼 수가 있고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밭을 산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하시고 그리고 소금이라 하시, 이 땅의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 속에는 그 이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의 성질은요, 직진이에요. 나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거는 빼놓고요. 그 사람들이 장님이면은 아무리 빛이 있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은 못 보는 그런 빛.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회치를 합니다. 예쁘게 입고 정말 무대에 선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웃 맨날 그 인접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친절한지, 왜 그 사람에게 화내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가슴 아파하고 왜 속상해하는지, 나한테 잘못해줘서 내가 서러워서 내가 피해를 받아서 내가 사랑 못 받아서, 그건 다 자기 연민이에요. 나예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지금 방황하니까,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같이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정말 그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가 내 집처럼 돼서 터죽대감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자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거기에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대접을 못 받을 때 이제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제 나를 없이 여겨. 이 교회는 새신자만 여겨. 뭔가 불평하는 거. 왜 불평하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이미 넘치게 받았고 연태까지 넘치게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의 빛을 줘서 나는 정말 넘치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게서 차고 넘쳐서 사랑함으로 나가면 내가 못 받았다. 내가 인정함을 못 받고 나는 외로워. 나는 서글퍼. 나는 섭섭해.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사랑은 없는 거를 독독 긁어서 내주는 거 아니고 없는 거를 짜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어려서 그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그 원숭이가 커서 나중에 새끼를 낳아도 그 원숭이 새끼를 돌볼 줄을 모른대요. 왜냐하면은 무의식 속에서도 자기가 돌봄을 받았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입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를 위주로 하는 사람 있고 돈을 위주로 하는 사람 있고 공부를 위주로 하는 사람 있고 모양 내고 뭐 외모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부모가 가진 가치관으로서 사랑하니까 그것을 갖고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잘 헤매기든지 아니면 돈을 자꾸 주든지 뭘 자유롭게 한다든지 예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니까 공부를 잘 시킨다든지 뭐 이걸 이것저것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에 그 입력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모나 사회에서 입력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한국 사랑은요, 한국 사람들의 사랑은 우리나라 사랑이 많아요. 아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 집안, 우리 뭐, 동창, 우리 고향 사람, 뭐, 우리 교회, 뭐, 우리가 그, 정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도 그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인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은 너희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평강의 줄로 이신 성령에 대적하는 그러한 담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지금 일본 선교사로서의 그런 삶할 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미국 생활을 해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는 뭐예요? 일본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일본 사람도 일본 사람 나름이고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나름이고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 나름이고 각각 믿음의 그 모든 삶은 각각이에요. 물론 뭐 혈액형이 이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식으로 그 문화적인 아니면은 그 국민적인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육의 특성을 그러한 그 살면서 이 세상에서 물든 그것들을 고집하면서 사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전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픈 자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 인류가 다 병자고 다 죄인이고 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쳐서 무익하고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하고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하고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갖고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구원 안 받아도 돼. 그런 거 없어요. 지지리 못 살고 문제 많고 힘든 사람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도 나인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 너의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모두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배치되어 있는데 제 이웃이 누구예요? 저의 지금 엄마, 아버지나 여기 드나드는 제가 매일 생활 속에서 만나고 하는 식구들이 지금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붙여져서 제에게 생활권에 매일매일 나하고 접해야 되는 그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있을 때 그렇고 모두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이웃이 내가 움직이면 이웃들의 그 범위도 달라져요. 그러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움직일수록 내가 하루하루 살수록 사랑은 더 번져가고 더 사랑의 대상은 불어간다는 얘기. 그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부요한 거예요. 뭐 그 큰 나무가 장가진 나무 많은가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사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무료해도 문제예요. 아무 일이 없다 그래도 그게 아무 일이 없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장가지 많아서 바람 잘 날 없다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날 그것을 소망한다면 부모가 자식이 많아서 힘들다 힘들다 한다 그래서 그 자식 누구 남주지 않습니다. 그죠? 남이 볼 때는 열 자식이나 한 자식이나 굉장히 틀릴 것 같아도 부모에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게 악한가 안한가에 대해서는 계산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유익되는 아니나 내 이 삶이 이 행동이 그 형제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눈 흘김이 나의 뾰로통함이 나의 신경질이 그냥 내가 힘들었고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랬으니까 그랬다 그러지만 그거는 상대방들을 상처를 주지요. 실망시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요? 그리스도를 원해요. 나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힘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사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내 그리스도가 안 계신가 우리 안에? 근데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임을 계심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거는 영광이에요.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모태가 아니라 아까 나는 사랑 못해는 하나님한테 이미 다 드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할 수 있다예요. 이미 사랑의 율법을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니까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 없고 사랑 못할 때가 없고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악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유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쁠 거야. 그것은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을 좇아서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도 물론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유익된다고 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악하게 되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도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의가 되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중간에 못하면은 그냥 손놔버리는 거예요. 기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법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 안 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하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고서는 그냥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버리고 갔긴 해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못해 하고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그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변화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하게 하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 못해요. 나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더 조부라워져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점점 화가 나요. 근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거야 할 때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하기 싫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그런 내 마음을 다 죄로 거북하고 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회개하고 낮아지고 나를 문제시 삼게 되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시 삼고 아니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여라든지 이런 때에 어떻게 사랑해요. 지금 그럴 여유 없어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에요. 저는 참 사람 만나고 사람 그 접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나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유익될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참 겁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두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두셔서 생명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 전달되는 오직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사람을 접할 이유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 이렇게 선을 놓고 살면 모든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나의 존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체험으로는 저의 경험상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살수록 사랑의 빛이 더 많아진다예요. 정말 난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살았고 그거 외에는 나의 삶의 의미도 존재도 어떠한 이유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 내 옆에 사람 그 사랑에 뭐 그 어떤 사람에게는 밑 닦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밥 먹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옆에 잠잠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무엇이든지 내가 하게 하시는 모든 거 다 하리라. 오히려 내게 정말 세상에 유익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줄 것 없는 내게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게 황송하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어인 일입니까죠.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데 경험상 제가 누리는 거는 너무나 그들이 나를 사랑해줬고 섬겨줬고 용서해줬고 참아주었고 허물을 덮어주었고 오히려 정말 날이 갈수록 사랑의 빛만 더 늘어간다 하는 얘기. 지금 일본에서 우리 남편을 돌봐주고 있는 그 교회 식구들도 그들이 어려서 초신자서 이렇게 자라는 동안 참 우리 부부가 섬기느라고 많이 씨름했고 많이 눈물도 흘렸고 참 애썼던 그런 영혼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제가 빚진 마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베풀었다, 어떻게 했다, 어떻게 키웠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빚진 마음을 갖고 샬롬 식구들한테도 기도하는 집 식구들한테도 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나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큰 능력이고 그리고 축복인지 사랑의 빛은 질라고 지는 게 아닌데 근데 지게 되더라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피차 사랑하라 사랑의 빛을 지라 하신 하나님은 나는 주고자만 했는데 나는 주는 것을 당연히 그것만을 목표로 그것을 삶에 아주 그냥 의미로 잡고 살아왔는데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거 한 거는 별거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한 거를 믿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이하고 아니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주고 사랑해준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은혜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의 빚은 지세요 하고 사랑의 빚은 질수록 감격하고 사랑의 빛은 질수록 내가 작아지고 사랑의 빛은 질수록 정말 받은 사랑의 그 넘치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자유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강권하여서 이리 봐도 사랑이요. 저리 봐도 사랑이요. 내가 왜 해야 하나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아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컨트롤해서 주장해서 사랑하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누리는 복된 삶이에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받음을 누림은 사랑함으로써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요, 귀찮아서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웃을, 형제들을, 아니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는 자만이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 무슨 그 사람의 그 제한된, 변질된 그런 사랑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또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사랑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로서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빛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넘치움으로, 그리고 강권함으로, 또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시시분분의 시간을 주시고, 사랑하는 장소를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